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안녕하세요. 실전 건축 팟캐스트 그림 같은 집 짓기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구석구석 알아보는 방송
집구석이에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처가집도 님과 함께면
모두들 무탈하십니까? 가뭄과 역병이 창궐하는 대한민국에서
역병.
아, 중세 중세인 것 같아.
진짜 되게
7월에 보내드리는 집구석입니다.
아, 네.
패스트 패스트.
이 사람들은 오프닝 멘트 끝나고 말을 시작하라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때야말로 집구석에 있어야 될 때.
그렇죠.
그러니까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무시무시하다.
가뭄과 역병이 창궐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오늘 보니까 사흘째 일단 확진 환자 없다고.
그래요?
오늘이
다행이죠.
그걸 어떻게 믿나?
그건 또 그래. 나 못 믿겠어. 솔직히.
아니 진짜 못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못 믿겠어.
그걸 어떻게 믿나?
말을 안 합니다.
음모론자들.
말을 안 하는 거를 넘어서서 알지도 못할 것 같아.
정치가 어지러우니 뇌를 쓰고 먹고 지금. 그쵸? 뉴스에는 연인.
붉은 달 뜨고 이러는 건가 이제?
이 소장님 잘 다녀오셨어요?
아, 네, 잘 다녀왔습니다. 메르스를 피해서 필리핀, 홍콩, 마카오에서.
그 다행히 안 잡혔네요.
그러니까.
별 신경 안 쓰던데요?
그래요? 들어올 때 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홍콩에서 뭐 별.
홍콩에서도 별로?
안 잡던데?
저체온증인가 보다.
거기가 저체온이 나올 수 있는 기운이 아닌데.
선물은?
선물은 집에 있어요.
제가 선물은... 특별 주문했는데.
선물은 집에 있는데.
그게
우리 집에. 아, 우리 집에.
아, 응. 다른 집에 안 갔구나.
우리 집에.
다른 집에 간 줄 알았어.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그 사이에 그 근황이 막 확 바뀌어. 페이스북에서 아주 그냥 사진들이 이 소장님도 그렇고 장소장님도 그렇고 아주 그냥 핑크빛 사진들을 올려.
아.
무슨 이게 근황 그러면. 뭐야 얘 입을 다물어.
그렇죠.
두 사람 다 입을 다물고 있어.
홍콩 마카오에서.
홍콩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커플 사진.
홍콩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런.
그 실내에서만 있었어.
지구석에만 있었구나.
실내로 돌아다닐 수 있어. 쭉 엄청 길게.
다 연결돼 있잖아.
돌아다녔어 실내를.
연결돼 있어. 홍콩이 쇼핑하기 완전 좋게 돼 있더라고요. 뭐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국이겠어. 바깥 기후와 상관없이 쇼핑할 수가 있어.
마카오 갔다 오신 거잖아요.
마카오가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공항
그러니까.
앞에. 근데 마카오는 옛날 유적지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 동네 되게 좋죠.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양쪽에서.
육포 팔고
막. 무슨
육포가, 뭐 육포 거리가 있어.
육포?
육포 종류가 난 그렇게 많은지 거기서 봤어.
아, 근데 거기 마카오가 도박하는 데 아니에요?
좋죠.
마카오 도박이지.
도박이지, 도박.
아, 근데 지금 뭐 유적지가
있어. 유적지가 있어.
있어, 되게 작은 유적지.
포르투갈 식민지였어가지고, 포르투갈 유적지가 조금 남아있어요.
가짜 베네치아 같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거는 공항 앞에.
지하에 있던데?
그건 공항 앞에, 베네치안 호텔에, 실내 하늘까지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하늘을.
그 베네치아 운하도 만들어놓고. 거기 명품관 및 카지노. 마카오 호텔들은 되게 신기한 게, 호텔을 딱 문을 들어가잖아? 그러면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은 카지노야.
카지노죠. 카지노를 거쳐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돼.
카지노를 거쳐서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아, 진짜?
카지노를 무조건 통과해야 돼.
그 나는 홍콩이나 마카오나 이렇게 홍콩 가는 사람들은 마카오를 갔다가 그거 바로 옆에요?
배 타고 가나?
배 타고 한 2시간?
아, 2시간이나 들어가? 홍콩 마카오로 가.
1시간이구나. 그 홍콩 쇼핑하는데 그쪽 말고 다른 쪽 구시가지 있는 쪽은 되게 재밌다고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못 갔어요.
아, 되게 재밌는데. 홍콩이 사실은 뭐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 음식이. 다 이제 영국이랑 이런 데 영향받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각지에 있는 외국 음식들 맛있는 집들은 다 홍콩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에그타르트 딱 떠오르는 거야. 홍콩 하면
마카오에도 에그타르트 그 흑포골이 에그타르트 맛있는 집이 하나 있어.
에그타르트를 기본적으로 나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붕어빵처럼 파는 데가 있어.
나 약간 계란도 완숙계랑 먹고 이러기 때문에 그 계란에 그 비비탄
은근 가리는 거 많다?
근데 약간 덜 익은 거 잘 못 먹잖아.
나이가 안 드시고.
아, 나이가 유천스러워서.
아, 근데 저는 이번에 이 홍콩 마카오가 메인이 아니라 워크숍이 메인이었는데.
아니, 아니지. 홍콩 마카오가 메인.
전혀 그렇게
느껴. 되게 재밌는 워크숍이었어요. 네, 잠깐 소개를 좀
하세요,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야.
워크숍이 이제 캔이라는 단체에서 한 워크숍인데요. 캔 아시아라는 데가 있어요. 동남아시아에 걔네들이 ISF라고 인포멀 세틀먼트 패밀리라고 부르는데 네. 우리말로 하면 무허가촌인 거죠.
아...
네. 무허가촌이니까 재료들도 굉장히 그냥 길거리에서 주워다가 막 집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홍콩에?
아니요. 필리핀.
아, 필리핀에. 아, 그거를 워크숍을 홍콩에서 한...
그거를 마닐라에서 한 거죠.
마닐라에서 했다 홍콩으로 놀러 가신 거죠.
네, 놀러 간 거죠.
그러니까. 놀러 간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억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요.
워크숍 잘했겠지.
했겠지 뭐.
아니 근데 캔이라는 데를 좀 소개를 하려고. 네. 원래 ACHR이라는 데 단체가 있어요.
ACHR.
네, 아시안 콜리션 포 하우징 라이트라고 주거 권리를 위한 뭐 아시아 연합 뭐 이런 데인데 그 안에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제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 태국 건축가의 둘이 이제 메인이 돼가지고 네.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인도네시아, 뭐 방글라데시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다 이제 건축가들이 조금 조금씩 커뮤니티가 있는데 필리핀이 되게 활성화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 보니까 다른 나라 애들도 이런 그 무허가촌들이 많은데 필리핀이 특히 더 상태가 심각하고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번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도 있구나라는 것과 거기서 또 세를 주고 있어요. 그걸 만든 사람이 증축을 해서 세를 줘.
말도 안 되게 만들어서 그걸 또 세를 주고 있구나. 네.
그 2x4로 막 이어붙여가지고 만들었는데
되게 위험하겠네.
페이스북에 사진 올린 거 봤는데 진짜 아슬아슬하더라고.
어마어마하게 아슬아슬해요.
아, 페이스북 좀 들어가야지 요즘 하던데.
어쨌든 뭐 그런 걸 하는데 우리가 이제 캔 코리아로 이제 처음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의 사례 우리나라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무허가촌의 사례도 좀 보여주고 했는데 그 사례를 보여주고 나서 다른 쪽의 사례들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아 우리나라의 무허가촌은 굉장히 상태가 양호하구나.
아 그래서 필리핀이 기본적으로 빈부격차나 이런 게 너무 심해서 그런가? 정권도 되게 네, 그런 거에 전혀 있고. 관심도 네. 없고
뭐, 그런 데가 그렇죠. 좀 그런 거지. 나 옛날에 캄보디아 갔을 때도 진짜 깜짝 놀랐거든.
캄보디아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캔 캄보디아도 왔는데 걔네들도 깜짝 놀랐더라고. 말라에 있는 걸 보고
아니 그래서 캔은 가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야?
가서 그 실제 그 무허가촌이 있는 한 사이트를 정해놔요. 캔 현지 캔이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필리핀에서 했으니까 네. 캔 필리핀 애들이 정해놓고 걔네들하고 일정 어느 정도의 사전 작업들을 해놓죠. 거기서 이제 건축가들이 붙어가지고 각 나라별로 이제 건축가들의 경험이 다르니까 그것들을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쏟아내서 그들이 좀 더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는 취지인 건데.
그래서 결론이 뭔가 이렇게 좀 나오는 거예요? 방안 같은 게?
이번 워크숍은 이 워크숍을 통해서 그 관이 있어요. 이번에 갔던 사이트가 역사문화지구 같은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경복궁, 서초 뭐 이런 분위기라서 거기를 통으로 개발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한가운데 이 사람들이 한 40년째 둥지를 틀고 살고 있거든요. 계속 증식해 나가면서.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관청에서는 얘네들 그냥 무작정 몰아낼 수 없으니까 설득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여기서만 살고 싶다는 거지. 근데 다른 방법에 대한 대안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관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자리 옮겨서 새로운 조금 그
환경이 좀
열악하지만 맞잖아요. 주거지들을 좀 정비를 해줄 수도 있고 하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가 하나가 있고 이 현지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관한테 압박을 놓고 싶은 거죠. 우린 여기에 그대로 살고 싶다.
오히려?
오히려. 걔네들은 무조건 그 자리에 살고 싶다라는. 내가 볼 땐 주변을 본 적이 없어서, 다른 대안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필리핀 캔 쪽에서는 이제 이 둘을 조율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전문가로서. 주민들한테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 말고 다른 대안들도 많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가지면서 이 지역에서 너네들이 수입을 올리는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기여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 관에게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주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좀 지원을 많이 해라 라는 입장이었는데 관은 이제 투자자하고 직접 협상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투자자 입장에 어느 나라나 똑같이 좀 가까운데 마지막 날에 이제 전체적인 PT를 하거든요. 거기서 관이 발표할 때 인상적이었던 거는 필리핀에는 81년인가? 이전에 산 토지인데 지금까지 안 팔고 가지고 있잖아요. 에이. 그럼 지금 팔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거 아니야.
에이.
그거를 제한하는 법이 있어요.
못 팔게?
지금 가격으로 못 팔게.
어, 그니까 아. 조금 그 차익을 너무 크게
너는
81년 못 하게.
81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이에 한 것도 없이 가지고 있다가 지금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이만큼 이상은 받지 말아라는 게 그 규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81년이에요?
그 뭐 뭔가 걔네 나름의 기준이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헌법 조항을 가져와서 PT를 하더라고. 관에서. 나는 헌법 조항을 가지고 PT하는 우리 관은 처음 봤어. 근데 사실은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헌법이 제일 상위법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상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유명무실한 법인데.
헌법은 저기 어디 있는 거고.
근데 걔네는 실생활에서부터 일단 헌법에서 이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사회에 그만큼 환원해야 된다라는 헌법의 조항이 있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더 선진화된 느낌이었어요.
그 사항만 보면 그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그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그렇죠. 뭐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서는 관에서도 이 주민들이 자기네들도 다른 해결책을 여러 번 제시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네를 쫓아내려는 걸로만 받아들여가지고. 근데 이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들도 좀 생각이 열리고 관도 좀 열리고 주민들한테 대출해줘야 되는 그런 뭐 기금들 있잖아요. 기금이나 은행들 이런 쪽에서도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모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지막 날 그 자리에서만은 굉장히 좀
화기애애하게
서로 잘 화합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서 끝냈는데
보기 좋아서
그 이후에는 이제 필리핀 캔의 역할이 좀 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주민들과의 회의가 끝나는 자리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문제인 것이 그 이면에 다른 게 있을 거야. 뭔가 생각이 계속 들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저러고 이제 대통령령이나 이런 거를 고치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가
그러면
위에서 짜증을 내면은 또 위에서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너무 이런 거 익숙해져 있어.
이런 데 익숙하잖아. 우리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개발하려고 하는 지구 가운데 계속 살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그 알박기랑
같은
생각이. 그러면 그 사람들 목적은 뭔가 조금 더 돈을 더 받아내겠다라는 건데
그쵸.
관에서는 우리 이런 법이 있어서 너희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이거 이상은 줄 수 없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근데 거기 땅 주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 되게 삐딱한 건데 그걸 딱 배제하고 보면은 되게 굉장히 민주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우리가 삐딱한 거야?
우리가 좀 삐딱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삐딱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튼 무슨 오프닝 근황 토크가 타임라인처럼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아 그리고 공지사항 한 가지. 저희 사무실에서 전시하는 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날짜가 7월 7일부터 전시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화요일인가요?
네.
화목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사무실에서 전시를 하고요. 7월 11일은 오프닝 행사가 있어요. 오프닝 프로그램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7월 말까지 전시를 하는 걸로 일정이 바뀌어서 그거는 공지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지난 방송 있잖아요. 그 지난 에피소드 첫 번째 1부 방송 초반에 음질 약간 문제 있었거든요.
네, 약간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이때 알았어. 듣는 사람은 토리 아빠밖에 없어. 그 음질을 지적하는 사람도 토리 아빠밖에 없어.
난 들었는데. 참 지지난 거는 들었는데.
귀가 싸구려.
네, 타임라인 중간 정도까지 음질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네, 볼륨 조절도 아직 좀 잘 안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잡음이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오늘 장난 아니에요?
사이렌을 올 때는 옆으로 비켜서. 죄송해요.
사이렌도 울리고, 아까 버스 빵빵 거리고,
평일이라서.
여름이라 창문을 다 열어놨다니. 그죠?
그렇다고 에어컨을 틀 순 없어요. 에어컨이 진짜 시끄럽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네. 청취자분들께서 에어컨을 투척해 주신다고.
아니, 에어컨 틀 날씨는 아니에요. 되게 쾌적해요, 우리나라.
필리핀에 비하면.
아, 그래?
한 10도가 훅 떨어지니까. 긴팔 입어도 될 것 같아.
아무튼, 빨리 댓글 소개부터 하죠. 댓글도 오늘 많은데. 오늘 오프닝이 한 시간인 거 아니야? 네. 팟빵 댓글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판왕 공식 팬님께서. 오랜만에 댓글 주셨네요.
네.
이게 끝판왕의 공식 팬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끝판왕인데 저희의 공식 팬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공식 팬으로서 끝판왕이 되겠다.
그런가요? 각오가 사뭇.
그러니까. 예전에 아빠의 표고였던 님이시고요.
저희가 계속 캤어요. 이분이 누구신가. 아빠의 표고님이셨던 것 같아요.
네. 계속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소원이 바닷가에서 고요히 별 보며 팟캐스트 듣기가 라고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만님 맥주 이야기 하셨고.
아우. 맥주.
지난번 엔딩곡 들었어요? 맥주는 술이 아니야?
이, 그러니까 그걸 따지면 이분은 마감이 있어서 맥주를 마시면 안 되진 않잖아요.
그쵸. 나 엔딩곡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했잖아.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어, 맥주는 술이 아니야. 그리고 얇은 사 하이안 고깔은 고이저버 나빌레라님께서 어, 페이스북에 원래 댓글 다시는 분이라고
저희한테 퀴즈를 내셨네요.
팟빵 닉네임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퀴즈네요. 닉네임이
닉네임 자체가 힌트라고.
이게 무슨 힌트죠? 승무 조지훈.
응, 나 누군지 모르겠어.
조지훈 씨가 있었던가요? 우리 없죠. 팟빵 댓글줄은 뭐 없었던 것 같은데.
가끔 이게 가끔이 아니라 그 페이스북 댓글에 지금 이분 특징이 거의 마지막에 말줄임표를 좀 놓고 이런 거 보고 댓글의 특성을 좀 이렇게 파악했는데 댓글이 별로 없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퀴즈를 한번 풀어보죠. 네.
그래서 삼시세끼 보면 집안에 네. 어, 나무 떼는 난로를 화목난로라고 나왔는데 네네. 우리가 밖에서 떼는 거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 삼시세끼에 나오는 건 화목난로가 맞고요. 저희가 소개했던 건
보일러
화목
보일러.
네, 화목 그래서, 보일러가 밖에서 네, 네, 네. 거.
조금 달랐다는 거. 네. 그리고 캐나다 통신원님께서 가락시장 이야기.
가락시장. 그렇죠.
어. 어느 학교나 비슷한가 봐요.
그런가요?
너무 컨셉 비슷한 걸 또 해왔고 학생들 혼내셨다고.
애들이 다 이렇게 어디서 본 거를 따라했다고. 예, 그래서 예. 학교 강의 나갈 때 소리 지른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 근데 요즘에는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질 않아요.
아 일단은 안 봐.
어, 많이 안, 보질 않는다고요?
예, 그래서 뺏겨오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어 좋은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닌 것 같아. 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네. 되게 네. 저도 예전에 무슨 되게 유명한 소설가인데 자기는 남의 소설을 잘 안 본다고.
김태환도 그러잖아요. 부활의 김태환도 어, 다른 음악 안 듣는다고. 어, 뭐
약간 지금 그래서
건축은 좀 달라요. 봐야 돼요.
그게 또 이게 다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뭐든지 그렇지만.
그러니까 안 보고 하는데 자기가 정말 열심히 자기 프로세스를 그치. 딱 만들어가는 사람이면은 사실 안 봐도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안 보면.
그러니까 특히 저학년 때는 좀 봐야 되거든요.
죽도 밥도 안 되는.
네. 그리고 그 캐나다 통신원님이 소세원 얘기하면서
어, 네. 뭐 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렇죠.
이런 얘기라고 하면 아무도 몰라요.
네.
조방조의 후학이라는 이름을
이름팔이를 했다.
알아서 어,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스승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옆에서 정원 지어서
어, 어마어마한 정원을 지어놓고
어마어마하진 않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심혈을 그렇죠. 기울여서 심혈을 기울인 네. 거죠.
근데 이분이 진짜 이름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우리 잘 모르지 않나요? 어, 그냥 스승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또,
그것보다는 아몰랑하고 내려가는 걸 원했던 거죠. 그쵸? 우리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아몰랑.
그래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캐나다 통신원님이 북미 가정집의 보일러실 사진도 올려주셨어요. 아 보일러실 엄청 크더라고요.
천연가스를 쓰는구나.
보일러실 크다고 제가 우와 막 이랬더니 작게 안 만들거나 못 만드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리고 이 댓글에 봄원덕님께서 어, 라디에이터가 자긴 좋은데 우리나라에는 왜 안 맞나라는 네. 질문을 달아주셨어요. 여기 이제 캐나다 통신원님이 역시 우리 팀이거든. 마치 제작진이냥 댓글에 답글을 다 달아주셨거든요. 예, 우리나라 집 구조와 잘 안 맞는 것 같다. 예, 그래서 봄원덕님은 그래도 어쨌든 라디에이터를 좀 쓰고 싶으신가 봐요.
좀 건조할 거예요. 라디에이터 공기를 데워서
그
그런
라디에이터 위에 젖은 수건 하나씩 올려놓고 쓰고 그러지 그쵸. 않나요?
어, 네, 그랬죠. 저는 또 한편으로 댓글에도 제가 달았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렇게 가구들이 좀 많잖아요. 주방도 그렇고 가구들이 많은데 라디에이터 이렇게 돌출되니까 어 그만큼 거기다 뭘 못 놓잖아요. 그것도 아마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 라디에이터를 선호하시는 분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저도 처음
우리나라에서
약간 왜지? 난로 좋아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뜨끈뜨끈한 걸 직접 이렇게 대고
손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럴 수도.
우리는 근데 기본적으로 뭔가 온돌 문화가 있어서 우리 DNA에 있을 것 같아.
방바닥이 조상 때부터 방바닥이
뜨끈뜨끈해야 이게 뭔가 뭔가 따뜻하구나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강호진님.
엑셀 파이프는 PVC가 아니라 PE라고 이게 정정해 주셨어요.
이게 소재가 너무 종류가 다양하고 맞아. 그런 특징들을 잘 이렇게 모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희 그때 자료에도 PE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랬어요?
근데,
아.
근데 이야기를 PVC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그냥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야.
대충 플라스틱 그쪽에서 온 그런 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PVC 파이프, PVC 파이프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보이면 저거 PVC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것도 저 염화 비닐은 이랑 폴리에틸렌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화학적인 성분이 다른 건
뭔가 좀 물성도 다를 것 같아요.
느낌도 다를 거예요.
폴리에틸렌이 좀 더 딱딱한 건가? 모르겠어요.
염화 PVC 열 가소성 수지 열 경화성 수지 뭐 이런 차인가?
그건 뭔 차이야? 난 그것도 모르겠어.
열 가소성 수지는 가열하면 녹는 거. 열 경화성은 한번 딱 굳어버리면은 다시 물렁물렁하게 안 되는 거, 딱딱해지는 거. 그러니까 좀 더 강도가 세고 그런 게 열 경화성 수지. 그 두 개가 이 두 개 차인가?
몰라요.
아, 몰라.
어쨌든 저희는
다음 댓글로.
하여튼 쇠 같은 건 아니라는 거.
어쨌든 그런 그렇죠. 종류의 어떤.
일단은 말랑말랑한 호수 같은 거라고.
그치, 그치. 그리고 다음.
피콜로 더듬이님.
오랜만이에요.
네. 할아버님께서 옆집에서 버섯 키우는 집에서 버섯 키우고 난 다음에 나무를 갖고 오셔서 떼셨다고.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러네.
옆집이 표고의 아빠님 댁인 것
같아. 아빠의 표고님.
아빠의 표고님.
아빠의 표고님 계속 나무가 없어져. 옆에서 와.
자꾸 없어져.
가져가.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오늘.
저희 집으로도 좀. 그리고 사나이 한방님께서 또 오랜만이세요. 네.
그러네요.
정말 이쁜 스위치는 국내에서 못 구하나요? 못 구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돈이 좀 더 들 뿐이죠.
네, 돈이 들
그리고
뿐이에요.
외국 스위치도 우리나라에 다 수입돼서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요새 뭐 직구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페이스북 댓글. 저희가 마이크 사진 올렸잖아요.
텔레토비.
텔레토비인가요?
아, 내가 어벤져스라고, 그러니까 어벤져스 마이크라고 했는데. 분명히 적어 놨는데, 위에. 네.
텔레토비라고. 하지만 텔레토비에는 보라돌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보라돌이가 있어야지. 보라색은 없어.
어벤져스의 노란색은 뭐죠?
노란색? 네? 이거, 아니, 망치. 아니.
토르.
아, 토르가 노란색인가?
금색.
금망치.
아, 금색.
그리고 준호장님이 사진 컨셉 재밌다고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두 분의 친구분이 아니 새벽녘에 제가 편집을 해서 제가 올렸는데 제가 편집을 밤새도록 해서 제가 새벽에 방송을 올렸는데 수고 많다 준호 용민아라고
고마워. 수고 많다는 장소장님 거고 준호는 준호 거 용민아는
거기다 아무렇지 않게 토리 아빠가 고맙다 재환아.
아니 왜냐면
대답을 해줘야죠. 대답을 해줘야죠. 고마워.
근데 장소장님이 감사합니다라고 쓰면 이상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새벽 4시쯤 이렇게 올렸을 거예요.
이 박재환 군의 이 수고 많다를 장소장님께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만우 님이 새벽에 문자 오는 소리에 살짝 잠을 깼었다고. 네. 아. 저희 구독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짜방? 아자방? 그거 아자. 올렸잖아요. 그 자료를. 네. 우리 페이스북에 아무것도 안 올리고, 방송만 하고. 아자방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병갑수님이 그 역사에 대한.
역사를 고증해 주셨어요.
예, 예. 막 질문을 하셨어요. 그 제가 인터넷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분이 끝에 그
자료가 맞다고 확인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말한 거는 틀린 건 없었고요. 그리고 이분 말 중에 제일 재밌는 게 그거죠. 끝부분에. 네. 잉여질의 끝은, 아, 한량질의 끝은 집집기요.
잉여질의 끝은 역덕이라던데, 여기는.
여기는.
이분이, 저는 이분이 커밍아웃 한 것 같아.
아, 예. 이분, 본인이 역덕이라고 말씀하셨다. 저희 건축교실 3기 수강생이셨던 분. 그래서, 네. 그리고, 김명상님께서, 얼마 전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예, 창까지 들었는데 얼른 따라잡을게요 하셨는데 와, 얼마나 따라잡으셨는지.
그러게요. 27일에 에피소드 2 창을 들으셨으면은
아직 멀었겠는데
한참 들으셔야 되겠네.
네. 그리고
브루스리
이거 뭐지 토리 아빠가 뜬금없이 네. 이거 왜 올렸지? 글을
그냥 글을 올렸어요. 그 이제 페이스북 뭐 있나 이제 보고 있었는데 난방 얘기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서 글 하나 올렸더니 뭐 이렇게 어딜 못 가고 집에서 뭐 난방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아서
토리 아빠 이사 가고 싶은 생각 좀 드는 거 아니에요?
이사라기보다 뭐 좀 이렇게 한 군데서 난방을 하고 냉방을 하면서 이, 굳이 한 군데서 지내야 되나?
아 유목민족이 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렸더니 여기 처음 댓글 다시는 거죠?
네.
브루스 사진을
브루스 SJ님.
아 네가 뭐 글을 올린 거에다 댓글을 다신 거야? 아 그렇구나.
되게 뜬금없는 글 올렸고.
그래서 아들 두 분과 함께
캠핑 장비죠 이거.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석 달간. 아
멋지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팟빵에 댓글 달아주셨던 무식한 끈기남님이 페이스북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네.
아하 구기중님.
네.
이사 가신다고.
또 페이스북에 저희 게시글에 아주 길게
엄청 여러 가지
다시네요. 달아주신 네. 분들이 아까 그
영갑수님
예, 역사 이야기 하셨던 분이고요.
이케아 갔다 오셨다고.
뭐 어쨌든 시장 이야기 네. 들으면서 네. 이케아 생각나서
이케아 별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아, 그렇게 정리가 되나요?
그런 건가?
아, 뭐,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네,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마트보다 시장이 훨씬 시간을 절약한다, 뭐. 네. 이렇게, 이런 말씀도 있으신 거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마트는 약간 시장 같지 않아요? 그쵸.
이게 다 이제 그런 거지.
호객 행위도 막 하고. 그렇죠. 막 지금부터 몇 분간 얼마 뭐 이런 거 하고.
처음에 마트가 들어왔을 때, 진짜 창고형 마트처럼 들어왔을 때, 월마트 들어왔다 망해서 나갔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마트가 그걸 보고서 창고형 마트에다가 시장 같은 기능 그런 그러니까 걸 접목을 하니까 됐잖아요.
가면은 우리나라 마트는 정말 막 시장 같은 거야.
시장이죠. 벅적벅적 되고.
벅적벅적하고 막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막 시식하고 막 이런 느낌이 시장 같은 느낌.
갑작스런 세일도 하고 막
그러니까요.
100명 한정으로 그쵸. 막 뛰어다니고 막
저 지금부터 10분간 막 이렇게 오징어 얼마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임프레소포짐 님께서 이 거의 모니터링 수준의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러게요. 뭐
음질 얘기도 해주시고 막 화로
제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다고 하신.
네, 그때 저희 두 명의 목소리가 조금 달랐어요.
음질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모르겠어요. 제 상태의 문제였는지.
그리고 뭐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화목보일러 이야기도 해주시고 심야전기 이야기, 태양광 이야기, 뭐 그리고 배터리 기술 발전이 엄청 느리다는 이야기도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간만에 아이튠즈에 댓글 하나 달렸는데요. 작성자가 정말 미친 섭외력 이라는 분이신데
뭘 섭외?
모르겠어요.
소세안을 추천해. 우리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누구 섭외했나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섭외했죠. 서로를. 네. 소세원에 비 내리면 너무 좋다고.
아마 이게
아, 눈 내려도 좋을 것
같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 소세원을
소개한 거가
그런 건가?
다
비 올 때 가면 좋다는 얘기를 저도 듣긴 했어요. 저도 못 가봤지만.
아 오늘 댓글 좀 아쉽네요.
뭐가요? 왜요?
질문이 없네.
아 토리 아빠의
뜬금 질문 어떡하지?
하나 준비해야겠네.
아무튼 댓글 소개까지 오늘 오프닝 엄청 길었어요. 간만에 네. 오늘은 그래도 좀 직구석다운 내용으로 내용을 채울 것 같아요. 요즘 조금은 교육방송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먼저 타임라인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축 타임라인 시간입니다. 건축 타임라인은 최근 3주간의 건축계의 여러 소식들, 뉴스들,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첫 번째 소식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단독 헐구 빌라 올리자 서울서 밀려나는 마당 있는 집이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2011년부터 올해 1-4분기까지 단독주택은 39,049가구가 멸실됐대요. 근데 착공은 고작 2,058가구에 불과했다고. 그래서 2011년부터 올 1-4분기까지 28,342가구의 단독주택이 사라진 셈이래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최근 도심 내의 단독주택지는 임대 수익률이 5에서 10% 나올 만한 지역이면 다 다가구 상가주택으로 짓는다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대중교통이 편리한 주택지역에는 단독주택은 다 없어지고 분양형 다세대주택이 봄을 터지듯 지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단독주택 수요는 수도권 택지지구로 이동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단독주택 자리에 다세대 다가구가 들어서면 주거 환경이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아파트 지역과 주택 지역의 주거질 양극화를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서울경제 뉴스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서울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서울이 좀 심한 거겠죠?
좀 심하기도 하고 수도권도 이제 좀 심한 것 같고
이게 전세난이 생기면서 전세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고 전세난 월세가 그러면서 이게 좀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희 동네도 단독주택이 엄청 많은 동네거든요. 근데 한 1년 사이에 한 3분의 1은 사라졌어요.
네, 저도 그래요. 어느 순간 저희 부모님 사라졌다, 사는 동네 예.
보면은 예, 다 단독주택이었는데 어느 순간 가림막 쳐져 있고 좀 있으면 올라가 있고
23일 이 기사 올라온 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올 1.4분기에 단독주택을 없애겠다고 멸실 신고한 건수는 1,351가구고요. 근데 같은 기간에 신축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단독주택은 83건. 그러니까 16배 차이 나는 거예요.
83건.
그래서 진짜 마당 있는 단독주택은 서울에서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부의 상징이 되겠어.
그런 건가? 그럴까? 그래서 이게 간단히 보면 5년 사이에 거의 3만 개의 단독주택이 없어지는 셈이거든요.
예. 이게 임대 수익률이 5에서 10%라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임대해서 내가 투자한 거에 5에서 10%를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은행에 그렇죠. 넣어놓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낸다 이런 거겠죠? 그 지금 똑같은
은행 금리가 뭐 거의 뭐.
낮으니까.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투자용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그 동네에 뭐 단독주택이 있다고 해서 꼭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아닌데 확실히 동네 밀도가 높아지면 동네가 그렇죠, 너무 아무래도. 복잡해지고
요즘엔 차들이 많으니까
그 풍경 자체가 그렇죠. 좀 압박을 일단, 주는 것 같긴 해요.
일단 단독주택 있을 때는 자동차만 봐도 한 대나 두 대 있던 게 맞아, 이런 빌라 한 8세대짜리만 올라가도 일단 기본적으로 8대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골목길이 뭐 주차장이 되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단독주택이 아직 좀 비교적 많은 동네이기는 한데 그 계속 새로 지어지고 있어요. 다세대가 구석구석에. 그래서 동네가 점점 막 복작복작해지는 느낌이 좀 있죠. 네. 근데 이거 같은 날 나온 뉴스인데요. 같은 날 이데일리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이 뉴스 제목은 이래요. 나도 현빈처럼 점점점 노후 단독주택 사서 상가 지어볼까. 어떻게 보면
상반된 기사네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보고 상반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같은 날이에요. 심지어 제 영화배우 현빈 이야기를 해요. 예, 현빈이 뭐 청담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사가지고 너무 오래된 건물이어서 그걸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서 상가주택을 새로 지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재테크다. 부동산 재테크다. 이러면서 이런 방식이 어떤 투자 방식도 있지만 맨 마지막엔 항상 또 이게 발 빼는 기사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맨 마지막에 무작정 연예인들의 성공한 재테크라고 따라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발 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기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니까 주거가 중요하니까 뭐 사람들은 살아야겠는데 집값은 너무 비싸지니까 뭔가 노후에나 어떤 그런 장기적인 어떤 수익을 내는 모델로 집이라는 거를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실 실정상.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자꾸 부셔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뭔가 수익이 좀 있고 기본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뭐 복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동네에 있는 건물들을 자꾸 막 부셔서 그렇죠. 집을 막 지을까라는 지금 이제, 너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그럼요. 다 부동산 그러니까
뭐
쪽으로 좀
국가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적으로는 자기가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 거 딱 그 하나 가지고 이제 그 나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시스템이 잘 정립이 되어 있으면은 사실은
그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이제 계속 인구는 줄어들긴 하지만 1인 가구나 이렇게 그 2인 가구 막 이런 작은 가구들이 늘어나서 결국 집은 조금 더 많이 필요해지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다세대나 다가구
근데 그 속도가 아마 이 집이 생겨나는 속도를 못 따라잡을 거예요. 이미 집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을 완벽하게 똑같이 따라가고 있거든,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면 결국 이 다세대 다가구도 거의 다 비워버린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차라리 거기 단독주택이 있으면 마당도 있고 나무도 있고 좀 도시 환경이 조금이라도 더 나을 텐데 결국은 다세대 다가구 비어있는 것들이 막 생기면서 그쵸. 슬럼화되고 이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약간의 그 상투잡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상투잡기.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도시 수도권이나 이런 데도 한창 아예 그냥 다 밀어서 재개발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경제가 지금 이제 좀 많이 주춤하고 하니까 또 개인들이 또 방법을 찾아서 그렇죠. 그때 한참
각자 재개발을 하고 있어.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때 나왔던 얘기들도 이게 사실은 이제 이미 있었던 다가구나 다세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작은 규모의 그런 것들인데 그때는 대단위로 그걸 다 부셔가지고 되게 큰 아파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 사람들이 살던 데가 있었는데 그게 완전 통째로 날아가니까 다가구가 다세대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단독주택을 부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부응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계속 더 고밀화되고
사실은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식의 거의 폭탄 돌리기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
이거.
보여요.
언젠가 이거 폭탄 누군가에선 터질 텐데.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돈을 투자를 해서 내가 가진 걸 다 대출받고 이래가지고 그럼요. 다 투자를 해서 다세대 다가구를 지었어.
안
근데
들어와.
이게 안 나가 집이. 그러면 이 사람들 결국 대출금 그 이자도 못 갚게 되면 결국 가계부채 어마어마해지고 결국 망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위로 이제 뭔가 짓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파트도 사실은 이제 너무 비싸서 대출받아서 하는 분들이 이제 하우스푸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 많잖아요. 금리 올라가면. 근데 또 이런 작은 규모의 마을 단위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막 활발한 이유가 또 하나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건데.
건설 금리는 더 낮아요. 네. 더 건설하려고 대출받으면 금리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금리가 사실은 미국 금리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올라갈 거잖아.
곧 올릴 거거든요. 얘는 걔네는 미국의 금리 확 낮췄다고 올리는 건 수법인데 우리는 두 번이나 당했으면서 97년 IMF와 2008년 IMF를 두 번이나 겪으면서 왜 배우는 게 없을까?
한참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이라
개인들은 이게 약간 뭐라 그러죠?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진짜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것처럼 뭐 우리가 보장만 받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니 내 돈을 은행에 넣으면 돈 얼마 안 나오는데
근데 그러면서 국가는 또 그래 그렇게 해서 뭐 니들 잘 살아봐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돈
보장해주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 경기가 살아나는 거다 막 이러면서 하니까
그런 씁쓸한 상황
그런 씁쓸한 상황이네요.
네. 타임라인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 소식 바로
그런 들어가볼까요? 씁쓸한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인가 이거
그런지 모르겠네요.
빛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두 번째 소식.
근데 요즘 진짜 이런 것들이 많이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맞아요.
두 번째 소식하고 넣고 싶어서 분리도 안 된단 말이야 이제.
죄송.
두 번째 소식 전해주세요.
네, 서울시에서 2019년까지 옛 의정부터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의정부터 지금은 아마 거기가 그 공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광화문 앞에 광화문을 등지고 왼쪽에 보시면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의정부터인데 거기를 이제 복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원형 그 상태로 복원한다고 2019년까지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서울시가 그 덕수궁 옆에 그 뭐 하나 건물 보시잖아요. 거기가 무슨 자리죠?
거기 뭐였더라?
거기도, 뭐,
거기도 무슨
거기도
옛날
덕수궁 가리려고
일본이 만들어놨던
건물인데 그것도 부시고 공원화시킨다고 했는데 이 주작대로 여기를 좀 옛날식으로 좀 많이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거기가 이미 좀 완전 다른 풍경이잖아요. 육저거리하고는. 그러니까 의정부 하나만 복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될 일도 아니고 거기 또 있는 게 저번에 우리 관공서 특집 때 얘기했듯이 뭐 세종문화회관에 미국 대사관에 뭐 정부 청사에 뭐 이런 것들이 육저거리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 없앨 수도 없잖아요. 근데
미국 대사관을 없애줬으면 좋겠네. 이번 기회에.
저희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아무튼 거기 막 교보문고도 있고 근데 이게 없을 수가 없는데 의정부터 하나 의정부 건물 하나만 복원한다고 해서 이게 뭔가 굉장히 육조거리를 다시 뭐 복원하는 어떤 상징적인 첫걸음이 될 거라고 얘기할 만한 것인가를 저는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복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정부 복원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옆에 종합청사 딴 데로 옮기고 이게 저는 약간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던 게 뭐냐면 광화문이 현재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이런 관객들이 몰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변 환경 자체가 너무 틀리잖아요. 이 궁이라는 것하고 이제 네. 그 빌딩들하고 그래서 조금 의정부까지 가세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의정부 세워놓으면 아 옛날엔 풍경이 이랬구나라는 걸 조금 조금씩 넓혀가면.
그래서 의정부랑 종합청사만 부시고 두 개만 옛날처럼 복원하면 사진 한 프레임에는 좀 괜찮게 비슷해요. 광화문을 바라보고 사진을 딱 찍으면 양쪽에만
옛날 것처럼.
옛날 것처럼.
청사 앞에 세종로 공원도 빈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개 정도는
딱 해가지고
청사도 나갈 거고 청사 앞마당 앞마당을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두고.
그러니까 그럼 사진 한 프레임만 딱 괜찮게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미국대사관 없앨 수 없고 이미 이제 그 주변으로 많은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진짜 무슨 재개발 재건축하듯이 다 몰아내고 우린 여기다 복원할 거야 라고 하는 건 되게 폭력적인 건 것 같은데 지금 거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의정부 복원 빈 땅이고 공원이 지금 얼마나 잘 쓰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공원이라는 게 이제 뭔가 이벤트를 하기 위한 그 공간으로서의 공원은 사실 광화문 광장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원할 수 있으면은 그런 옛날 것도 좀 복원해서 조금 더 그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해.
이 광화문 광장이 지금 섬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쪽으로 몰아서 정말 광장처럼 쓰이겠다고 하니까 이쪽 왼쪽 세종 문화회관 쪽으로 붙인다고 했으니까
그쪽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아니, 그쪽 그건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 공모 좀 받을 때도 나왔던 건데 이렇게 도로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여기만큼은 그쪽을 한쪽으로 도로를 없앤다고 했으니까 그거랑 같이 연관돼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광화문 광장 지금처럼 바뀌기 전에 그 아이디어 공모하고 현상 설계하고 했을 때 당선됐던 안이 붙이는 거였죠.
예, 네, 그런 게 하나 있어. 세종 문화회관 쪽을 아예 쫙 붙여가지고 이어붙이는 도로는 이쪽으로만 만들어놓고
도로는 지금처럼 그냥 유지를 하는데 옆으로 옮기는 거죠. 차선이 줄어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건 아니죠. 네,
네. 이렇게 미는 거죠.
근데 그러게 그게 더 좋지 않나? 한쪽으로만 오는 게
세종대왕님하고 순신이 형도 옮겨가나?
조금 옮겨야
조금
되지
옮기는
않을까?
거지 뭐. 뭐 그거 뭐
뭐 옛날부터 거기 있었던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아니 뭐 우리 그 반인반신님이 만드셨을 텐데
또 그런 걸 좀 좌우대칭
반인반신님께서 순신이 형을 좀 좋아하시거든요.
좋아하셨죠.
그래서 칼은
그래서
칼이
충성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지금 그 따님도 충성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렇죠.
영화 관람하시고
하여튼
조심해야 돼. 좀만 잘못하면 훅가 우리.
예, 복원하는 얘기들이 요새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사직단 복원 때문에 사실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게 좀 이게 맞는 복원인가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아. 그냥 무턱대고 복원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제 좀 잘 하고 싶은 것도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조화롭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를 지금 뭐 여러 가지 것들 보면서 과도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죠. 사직단 같은 경우는 사실 의정은 아예 없는 거고 사직단은 훼손됐다는 건데 이게 일제강점기에만 심했던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그 앞에 뭐 종로도서관 짓고 뭐 아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짓고 막 이런 걸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미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다 없애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를 쳤지. 이거 왜 하냐 그랬다가 문화재청이 이제 어린이도서관 철거 안 하겠다고 꼬리를 내리고 막 이런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뭐 그런 문화재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그 뉴스 기사에서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꼭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건데 뭐 전쟁이나 이런 걸로 훼손이 돼가지고 그 장소에 그게 꼭 있어야 되는데 뭐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것도 있고 요즘에 들어서 이제 문화재를 복원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문화재를 복원을 하면 뭐 유네스코에 막 지정을 뭐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제 관광이나 이런 사업적으로 그렇죠. 좀 접근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좀 클 거예요.
관광으로 문화재를. 해서 그냥 마냥 그냥 예전에 그게 있었으니까 의미 부여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어떤 그런 복원이나 이런 관점이 조금 그런 것도 있다라고 네. 얘기는 하더라고요.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하는 것 같은 게 문화재나 이런 문화유산들이 남아있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는 순간 그건 하나의 브랜드를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순식간에 관광명소가 되어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대는 계속 변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게 우리의 이렇게 전부의 전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 사람들이 그걸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뭔가 우리 민족성 하여튼 그런 걸 우리의 뭐 우리의 그런 문화 같은 걸 찾고 싶어 하는데 없어지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도 좀 복원하고 그 공간도 같이 좀 이렇게 느껴보고 하는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뭐 복원한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필리핀 거기는 필리핀의 고유한 역사나 문화는 거의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원주민의 역사는. 왜냐하면 스페인 식민지를 굉장히 오래 있었고 미국도 잠깐 점령했었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됐던 그 시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점령을 나라고. 받았던 나라라서 그래서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그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려고 하는데 네. 그거를 일본 정부에서 돈을 대고 있어요.
걔네 그런 거 잘 많이 해요.
걔네 엄청 많이 해요.
그 세계은행이 유명한 박물관의 그 미켈란젤로 그림 이런 것도 다 복원하는 거 일본 애들이 다 지원해주고
캄보디아의 그 뭐죠? 앙코르와트도 일본에서 돈을 무지하게 대고 있어요.
근데 자기 그러지? 땅을 넓힐 생각인가?
글쎄,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동남아시아 쪽에 그런 오래된 유적지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돈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일본 정부랑.
근데 요새 일본도 돈이 없잖아.
한때 많이 했지.
또 없어도, 걔네는. 없어도 그건 없는 게 아니죠. 또, 그런 돈은 아시아에서 자기네 이미지 세탁하는데 되게 좋기 때문에.
일본이 아시아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고, 그거를 그렇구나.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들 입장을. 그러니까 돈으로 바르는 거지.
그렇구나. 맞아. 모든 건 그 관점으로.
일로 가려고.
어쨌든. 우리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어떤 역사를 선택할 것이냐. 취사선택의 문제 되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완전 과거의 것들을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6.25 때 총에 어디 박힌 나무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우리 옆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하고 뭐 일제강점기 그렇죠. 때 지어진 건물들이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항상 좀 쉽지 않고 어려운 문제고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해결하고 뒤에 물려
그게 참 재밌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서 45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근데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다 조선이야.
그년대로 배우고 있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 안 배우잖아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역사를 잘 안 배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일제부터 배워야죠. 왜냐하면 헌법상의 임시정부의 계통을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나라니까 그때부터는 오히려 시들해지잖아.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직.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6.25 때 총알 박혀있는 담벼락이라든지 나무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더
그쵸.
그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인데 그런 거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데가 있나요?
있긴 어디 산 쪽에 있던데.
있긴 있어요?
성곽 있는데 어디 있어요?
DMZ의 평화공원을 만들면 대거로
거기밖에 없잖아. 요새 연평해전 대박나고 있던데 스크린 천 개 깔아가지고
자 우리는 소수 의견을 봅시다.
우리는 소수 의견을 봅시다.
아이 되게 방송이야 아주
어디 갔다 온 거야? 이 방송 어디 갔다 온 거야?
네, 아무튼 타임라인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본토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직구석 13번째 에피소드 본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집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중 하나인 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벽 얘기하면서 벽이 되게 작은 단위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공간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인 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다음 주에는 벽의 종류, 시공 방법, 마감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항상 시작은 그렇듯이
역사
벽의 의미와 역사로 시작을 해야 할 텐데요.
아니야, 그게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돼.
오늘 의미를 넣었어. 의미를 넣었어. 역사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벽의 의미, 역할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벽이 원래는 어쨌든 경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요새 세상이 벽 같다는.
벽 보고 이야기하기.
벽이 되게 다양한 의미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쵸. 되게 철학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되게 물리적으로 그냥 어떤 그 딱 그 진짜 벽으로서의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은 못 해봤지만, 그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벽이 되게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경계를 짓기도 하지만, 뭔가 보호하는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감옥 같은 데 가두는 느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역할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죠. 제가 이번에 막 책 찾아보면서 느낀 게 경계짓기에서 베를린 장벽 같은 경우는 분리의 개념도 있지만 공유의 개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느낌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공유?
그러니까 그 벽 하나가 정말 작은 요소지만 서로 그 벽을 공유하면서 거기에 이제 역사를 쌓고 이렇게 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방과 방 사이에 있는 벽들도 그치. 그렇고 예. 분리하지만 공유의 개념
공유의 개념이긴 하죠.
네,
아파트 같은 데서
나도 그 얘기를
우리 집과 옆집의 벽
그게 이제 보면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벽도 나눠서 들어가요.
네. 네.
반반씩
세대,
나눠서
네. 세대 분리되는 벽은
네. 그러니까 전용은 그 벽 안에 딱 그 면적이고 공용은 그 벽을 반반씩 나눠 가져서 이 집이 그래서 그 분양할 때 그거 같이 포함해서 하고 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네. 어쨌든 보호하는 의미는 당연히
가장 큰 건 이거였을 것 같아요. 보호하려고.
영역성과 보호가 두 개가 거의 그쵸. 동시에 나오는 그쵸. 거죠. 벽에서.
나 이거 보호 딱 보자마자 왕자의 게임 더월.
더월.
왜요? 왜요?
그 북쪽에 그 뭐지 괴물들
백귀
있잖아요. 걔네들을 귀신들 막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세운 진짜 그냥 더 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기를 더 월이라고 지칭을 해요.
이스라엘이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상대로 하는 만드는 경.
네, 이 더 월은 어쨌든 판타지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높이에요.
아 그래요?
엄청난 높이.
엄청난 높이에요.
그 거기를... 높이가 아니면 괴물이 다 타고 넘나 보죠.
아니 우리 팟캐스트는 드라마를 안 보면 얘기를 안 해요.
거기를 지키는 나이트워치가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존스노우가 있고
존스노우가 넌 아무것도 몰라
그거는 이렇게 얼음으로 얼려가면서 계속 만든 벽이에요.
몇천 년 된 걸로 나오죠. 거기서도 몇천 년 동안 쌓아서
역사야, 왕좌의 게임의 역사야.
그럼 팔레스타인 벽도 마찬가지 개념이긴
한데 개념이죠. 네.
통곡의 벽
저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나 또 생각났어.
뭐
영화 있었잖아.
뭐.
좀비 나오는 영화.
지. 월드워 지.
지. 거기서도.
지. 다 지만 알고 있어. 이제 그럴 나이가 됐지. 이제. 전체는 생각 안 나고 한두 개만. 한두 개만 딱딱.
난 그것도 생각 안 나서. 그거. 좀비. 그거.
다 알아들어.
그럴 나이지.
막 그런 것들 있죠. 그 뭐 어쨌든 그 뚝 같은 것도 좀.
그렇죠. 댐도 뭐 벽이죠. 뭐. 물 막는.
있잖아 네덜란드 이렇게 그
주먹으로
그 이소부와
주먹으로 아니야. 그 네덜란드 주먹으로 고전 뭐 그런 걸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전설 이런 거야. 등으로 막다가
주먹으로 막다가 뭐 이렇게 하는
온몸으로 막아서 사람들을 살렸다 이런.
그렇지. 그런 것도 어쨌든 뚝 같은 거잖아요.
갑자기 네. 이승복 어린이가 생각나네.
사탕이 싫어요.
그리고 뭐 감옥 수용소 같은 데는 당연히 가둬놓는 그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축적으로 가장 자주 볼 때는 이게 있죠. 어쨌든 구조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죠. 지붕을 지탱하는.
더 잘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쵸.
자연으로부터 재해로부터.
그 요새는 이제 기둥이 있으니까 기둥이라는 걸로 이렇게 많이 지붕을 지탱을 하기도 하고 벽이 그렇게 구조 역할을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예전에는 다 벽으로 먼저 해가지고 그렇죠. 지붕을 올렸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히려 이 개념이 더 강렬했던 것 같아요. 지붕을 지탱하기 위한 벽.
그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뭐 신석기 뭐 그럴 때는 사실 벽이라는 게 외벽 집의 그 둘레
그것밖에 없죠.
그거밖에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가운데 진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 하나 피워놓고 다 같이 모여 살고 뭐 이런 그러니까 정말로 보호하는 그쵸. 역할로 역사의 벽이.
그러니까 벽의 역사도 보니까 좀 찾아봤는데 이것밖에 없어. 땅을 파고 내려가는 움집의 경우는 파내려간 주변이 어쨌든 벽처럼 돼 있지만 그 벽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죠. 그게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벽이 생겼다. 이게 벽의 역사다.
아, 예전에는 세우는 것보다는 파는 걸 먼저 더 쉽게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었겠네요.
그치. 팠으니까. 그거는 벽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어떤 경계.
되게 두꺼운 큰 벽.
지구가 벽이야?
지구 껍데기.
그랬던 거고,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서야 이제 벽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풀립이나 줄기들 뭐 이런 것들로 벽을 만들었겠죠?
그렇죠.
집을 요즘... 짓는 재료 자체가 벽이 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쵸. 그렇죠? 그니까 지붕 재료도 그대로 벽으로 내려오고.
그니까 진짜, 필리핀이나 그런데 더운 지방 가면 아직도 이렇게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이렇게 찍죠. 그렇게 사잖아요.
거긴 대나무. 대나무가 많이 나니까.
그 대나무를 벽처럼 이렇게 만들어 파는 그런 직업도 있더라고요.
발 같은 거.
발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사서 집에다 이렇게 두르고.
근데 대나무가, 그 굉장히 건축적으로 독특한 재료라서 대나무 총회라는 게 있거든요.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게 있는데 중국은 대나무를 건설 쪽에서 차세대
비계로 쓰자 비계로
비계로 쓰는데 차세대 신소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요즘에?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플랜트를 만들어 놓고 대나무를 이제 철근 대신 그 대나무 살을 만들어 놓고
좀 좋은 거 같은 게 대나무도 되게 빨리 크잖아.
안 썩나?
안 썩는데요. 그 인도네시아에도 대나무가 많아서 그런 식의 연구가 많은데 인도네시아에서 대나무로 넣은 것과 철근으로 만든 콘크리트를 비교를 해봤대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난 거를 잘라봤대요. 바닷가 쪽에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섬이 많으니까 철근으로 되는 건 철근이 다 부식돼 있었대요. 근데 대나무는 멀쩡하더라는 거지. 근데 인자 강도는 오늘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대나무 총회에서 중국이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대나무를 산업화 하려고 지금 하는 움직임을 중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대나무 플랜트를 어마어마하게
이미
아, 지금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이걸 산업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얘네가 외기에서도 충분히 많이 버틸 수 있느냐만 지금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들어가면 뭔가 다 어마어마해져.
두 가지 생각이 들어. 대륙의 스케일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왠지 사기치는 것 같은 느낌도
그런 느낌도 있어요.
뭐 아파트 하나 무너졌대면서 중국에
그런 느낌도 있어.
그러니까 벽이 그런 뭐지 대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얼기설기 하기도 하고 그 발 얘기도 했지만 발로 하기도 하고 뭐 천 같은 거 걸기도 하고 이제 그 사냥하는 데서는 짐승 가죽 같은 걸로
몽골 같은 데는 게르가 그게 원래 그쵸. 가죽으로 덮여놨던 거니까.
그러니까 벽의 재료라는 게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흙벽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로
거의 그냥 외기를 좀 막아주는 정도의 재료들은 다 쓰였던 것 같아요.
정도? 그렇죠. 뭐 이 정도?
그리고 바람을 조금 덜
근데 이게 보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들의 선정이 이게 뭐 움집같이 진짜 지었는데 뭐 아기돼지 삼형제처럼 외세의 침략에 너무 쉽게 무너져. 그러니까 조금 단단한 재료 뭐 이런 걸 찾다 보니까 뭐 벽으로
그쵸, 그런
예전에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걸로 했겠죠. 쉽게 그 지역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하다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생각이 많아지면서 멀리서 돌도 캐오고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 고구려 고분 벽화나 신라시대 그림 속 건물들에도 대부분 이제 벽이 장막으로 그려져 있어요.
되게 추웠겠다. 진짜.
그리고 여름에는 발로 그려져 있고 장막으로 그려져 있고 그 이후에 사용됐던 게 널벽이라고 해서 널반지로 만드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삼국시대 이후의 집들에서 널벽과 흙벽이 고루 사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그 고분벽화나 신라시대 그림 속에 나오는 그런 건물들은 보통 막사, 병형이나 막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주거가 아니고?
있는 것들은 주거로서는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러게요? 겨울에 추워서.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일단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네. 널벽이라는 게 아직도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남아있는 게. 네.
이거 되게 느낌 좋은 것 같아요. 그 절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또 많이 보이잖아요.
널벽이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널벽이 틈이 되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공하는 기술이 지금처럼 이렇게 정교하지 않았을 테니까 지금 해도 틈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나무를 널반지를 계속 이렇게 그 돌이랑 기둥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막 채워넣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하면 틈이 없을 수 있어요. 실리콘.
그러니까 실리콘.
모든 마감의 끝은 실리콘.
근데 어쨌든 그 틈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바람 들어오고 아마 막 춥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 그렇죠?
팔만대장경 있는 그곳이 해인사의 그게 넓역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때 얘기 듣기로는 예전에는 그런 온도나 습도 조절 장치가 없잖아요. 에이, 그런데도
자동으로 되잖아,
항상 그게 자동으로 되게끔 뭐 이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고.
근데 그게 그것도 벽이 꽉 막혀 있는 요즘식으로 뭐 보존을 방식을 과학적으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사방이 꽉꽉 막힌 벽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얘네 다시 뭐 조금 고쳤다던가 해인사를 해서 습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 어마어마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네. 이제 저도 됐다. 그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보일러 틀고 에어컨 돌리고 벽 막아놓고.
예전에는 자동으로 됐는데.
그렇지.
이게 이게 저번에 우리 석구람도 얘기했
똑같은 거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어떻게 그걸 했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진짜 그때 강소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이었을 수 있어요.
맞아. 마음과 마음과 자세와 정성. 그래서 그 넓역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넓역은 상하 인방의 중심에 넓반지 두께에 홈을 파고 끼워 넣는 벽이래요.
예전에는 못도 없고 그랬으니까 다 맞춤, 끼움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게 했고 간략하게 할 때는 인방에 홈을 파지 않고 덧대듯이 하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넓벽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흙벽. 난 이 설명을 잘 모르겠어.
흙벽.
흙벽의 설명을 내가 찾았는데 인방 사이에 중깃을 받고 외를 엮은 다음 집 여물을 섞은 흙을 안팎으로 두툼하게 바른다고 하는데 중깃은 뭔지 외는 뭔지
다 나무 아니었을까요?
이 용어들은 잘 모르겠는데
줄기 뭐 이런 것 같아.
지푸라기를 지풀 이렇게 지금 철근 배근하듯이 그렇게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힘을 받아주는 거죠.
아 오늘 이 동네에 큰 사건이 많나 봐요.
오늘 여기 뭔가 이 중구에 무슨
아 저희 사무실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큰 병원. 무슨 병원?
백병원.
백병원도 있고.
백병원 바로 근처에 있어서.
어쨌든. 네.
아무튼 그 중깃은 나무 같은 것 같고 외에는 뭔가 집 같은
집 같은데요?
이게 그런 거 아닐까요? 왜 초등학교 때 찰흙으로 조형물 만들면 철사로 구조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뭐
자르고
이게 그다음에 흙 붙이잖아요.
철근 역할이에요. 철근 역할.
그다음에 집 여물을 섞은 흙을 안팎으로 두툼하게 바른다. 이게 초벌 바르기고 이 초벌 잘 마른 다음에 재벌을 바르는데 9mm 내외의 두께로 한다. 그다음 잘 마르고 또 정벌을 바른다.
흙만 세워 흙만 발라 놓으면은 무너질 수도 있고 하니까
지푸라기로
지푸라기나 이런 것들을 넣어 놔 가지고
이렇게 세 번 발라야 되는 거래요. 어쨌든. 세 번 이상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흙벽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는 석벽 뭐 이런 거 석벽은 그 다음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로 석벽이라는 거죠.
서양에서는 이제 돌을 그냥 쌓아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전벽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역사가 되게 오래된 벽돌이잖아요. 전벽돌로 벽을 만든 건 역사가 오래되긴 했는데 민가에서는 거의 못 쓰고
그럼요. 고급이니까
네 고급이니까 민가에서
옛날에는
쓰고.
전벽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구워서.
구워서. 사람이 일일이 다 틀에 넣고 흙을 다져 넣고.
그때도 그러면 검정색이었나?
그렇죠.
그때 검정색이 나 구워서 검은색이 된 건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궁금하네요. 이게 저희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쓰는데 전벽돌도 네. 예전에 그게 이제 막 있다가 안 써서 예전 방식에 그 처음에 이제 전벽돌 쓰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안 깨지고 잘 하냐 되게 많이 시행착오 하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쵸. 그 빨간 벽돌이 아니고 다른 벽돌이에요?
까만 벽,
까만 벽돌. 그러니까 쪼갰을 때 안에도 까매요.
아, 그래요?
네. 다른 거예요.
까만
그러니까.
벽돌. 좀 세죠, 얘네가. 그리고.
그 전벽돌 두 번 구워요. 죄송해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게 좀 밀도가 높은 지역에는 옆집에 불 옮겨 붙지 말라고 전돌이나 막돌이나 이런 걸로 담벼락을 한 적이 많다고 하네요. 행랑채 외곽에.
몰랐어요, 이거는. 이런 게 있었는지.
이제 벽의 기본에 대해서는 의미와 역사?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벽이라는 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그 벽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어쨌든
공간이 되는 거죠.
공간이 되는 거고 공간의 작은 요소는 방. 그래서 그쵸? 방에 대해서 얘기를 연결 잘 된 것 같아? 그래서
네.
방에 대해서 얘기를 좀 오늘은 해보려고 해요. 네.
방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지붕을 얹을 수 있을 때 그 기준이 나오기부터
웅집도 한 방인 거죠.
그렇죠. 웅집도 방이죠. 원룸.
큰 방이
원룸형.
원룸인 네. 거잖아.
집이 방이었죠. 옛날에는 그쵸. 그냥. 네.
그래서 방의 어쨌든 국어사전적인 정의는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벽 따위로 막아 만든 칸 이런 거고요. 그래서 원시 시대에는 그 움집 같은 거 그건 아까 얘기했듯 원룸이고 이게 화로의 위치 바뀌는 거 우리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네, 난방 아, 얘기하면서 네,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방의 분화 공간, 그다음에 작업하는 공간 막 이런 것들이 네. 조금씩 분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벽으로 방을 구획해서 완벽한 하나의 그 밀실처럼 공간이 나오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이런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그쵸. 그런 게 욕망이 네. 많이 생겨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데는 불 놓고 뭐 어떤 데는 이제 온돌 깔기도 하고 뭐 어떤 데는 막을 치고 발을 걸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사로 들어가면 중세시대 이제 서양부터 먼저
남방 얘기할 때랑 좀 조금 겹치긴 한데 역시 얘네들은 이렇게 뭐 좀 그랬어. 방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 하려 그러고.
그러니까 중세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같이 잤대요. 사적 자유라는 개념이 없었대요. 아... 그리고 바짝 누워서 잤대요. 온기랑 안전 때문에.
아 변태들.
내가 책에서 본 게 이게 제일 웃겼어. 그러나 중세인들도 사적인 순간을 모색했다. 그래서 침대에 커튼을 달거나 5월에 남녀가 숲속으로 들어가거나
아, 5월의 숲이 그거예요? 네. 5월이 숲으로 들어간다고?
네, 네, 네. 5월에 이제 무창한 숲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옆에 조그만하게 기도실을 만들어서 자기
종교로 기도를 오랫동안 네. 역사에 많이 영향을 네. 끼쳤으니까 기도실이라는 것 자체는 또 다르게 또 했겠네요, 진짜.
그래서 사적인 순간을 이런 방식으로 모색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잠자는 거는 어쨌든 사적인 공간이 아니었고 다른 경우에
막사네 막사.
네, 그래서 저번에도 이거 에라스무스 소년들의 예절론 얘기한 적이 있는데 1530년에 네. 나온 책 거기에 이제 동료와 침대를 같이 쓸 때는 가만히 누워 있어라 몸을 뒤척이지 마라 이로 인해 그대의 몸을 드러내거나 이불을 걷어버려 동료에게 불편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게 있네요.
이게 1530년이잖아요. 네. 거의 이제 보니까 그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하게 방이 구분돼서 사적인 그렇죠.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었나 봐요.
근데 네. 네.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우리야 지금 우리나 이제 이런 유럽 쪽이나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왜 아프리카나 그런 데 보면 지금도 그쪽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있고 네. 들어가 보면 안에 벽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그쵸,
네. 다 뚫려 있는 상태에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다 있고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 자식들은 점점 더
이게 문명화되고 문명화되어 있지 않고의 차이고 예전에도 우리 욕실 얘기하면서 했던 것들 수치심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또 다 달라지고
개몽에 개몽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닐까 싶고
이게 유럽도 16세기까지는 나체를 보는 게 되게 일상적인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공중 목욕탕에 갈 때 온 가족이 옷을 벗고 갔대요.
그런 거 지금 생각하면
네? 공중 목욕탕까지 옷을 벗고 갔다고
집에서부터 벗고 집에서 네. 옷을 벗고 온 가족이 벗은 채로
걔네는 가서 옷을 벗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나.
근데 중세 때 이럴 때 보면은 그런 거 되게 엄격하게 되게 뭐 이렇게 그게... 선정적이다 이런 생각해서 그쵸. 좀 막았을 것 같은
생각이 17세기 이후에 바뀐 거래요. 그러니까 16세기까지는 밤에도 누구나 다 옷을 벗고 잤는데 근데 밤에 옷을 덜 벗고 잔다. 뭔가 속옷을 입거나 뭔가 이렇게 덜 벗고 잔다는 건 그 사람의 몸에 뭔가 흉터가 있거나 몸에 약점이 있거나 이런 걸로 치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벗고 자는 게 되게 일상적이고 그래서 아까 예절론에서도 몸을 뒤척여서 그대의 몸을 드러내거나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거였나?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해. 근데 옛날에 보면은 막 의상이나 이런 것도 되게 화려한 그런 발전되잖아요.
그게 요 말에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에 이제 침실은 되게 사회적인 성격을 갖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잠옷 입은 걸 막 드러내다가 네. 잠옷이 네. 이 드레스나 이런 걸로 변화를 해서
아 그래요?
옷이 풍성해지고 화려해지고
아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나? 다 그냥 거의 이렇게 가리는 수준으로만 다녔나? 중세 이전에는?
모르죠. 그리고 이게 혼숙 이런 것들도 되게 당연히 흔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그 1774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걸 보면은 굉장히 뭐 이때까지도 우리나라 1700
우리가 이런 얘기
남녀 칠세 무동석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뭐...
이런 얘기라고 하면 청취자는 몰라요.
아 그렇구나.
어떤 얘긴데요? 아,
기독교적 예법과 예절의 준치. 예, 1774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성이 다른 두 사람을 같은 방에서 자도록 하는 것은 이상한 폐습이다.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엔 침대를 따로 쓰도록 해야 하고 어떻게든 이러한 혼숙으로부터 정숙함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 이걸 폐습으로 보긴 했네요. 같이
극도로
같이
빈곤한
쓰는
경우에만
이런 폐습이 용서될 수 있다.
이때는 뭔가
18세기잖아.
그렇죠. 18세기지.
아무튼 그랬나 봐. 뭔가 더 그냥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어떤 생활이 중심이 아니라 되게 종교적이고
그쵸.
그런 뭐 이렇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게 그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내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사유하고 뭔가 그런 것 좀 덜했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는 훨씬 개인주의적이었네요.
그런 것도 있네요.
그런가 봐요.
전통적으로 개인주의적이란 네. 얘기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16세기 지나서 17세기쯤 되면 온 가족이 같이 자잖아요. 같이 자는데 그 순서가 제일 안쪽에는 장녀, 그다음에 둘째 딸, 셋째 딸 이런 식으로 딸이 있고 그다음에
있구나.
엄마가 눕고 그다음에 아빠가 눕고 그다음에 이제 장남부터.
아 남자 여자도 따로 나눠서 엄마 아빠를 경계로
엄마 아빠를 경계로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잤대요. 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침대가 옛날 침대 보면 막 3m 이상 되고 막
아 그래요?
네, 큰 침대들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같이 잤던 거지 그때는 16세기 17세기 그때. 근데 그걸 이제 엄마 아빠를 경계로 그렇게 했었대요.
그럼 엄마 아빠가 하는 행위들을 자식들이 잘 때 하는
몰라? 숲으로.
아, 숲으로?
물레방앗간.
그 뭐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게 2층에 올려주고 1층에는 다른 가족들이 같이 자고 이렇게 좀 따로 보내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17세기 전에 16세기 그때 집의 구조가 그냥 딱 움집처럼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았을
아니죠.
것 같은데.
아니죠. 예, 거실도 있고 침실도 다 있고 다 있었죠.
근데 침실에 다 몰려서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귀족들도 하인들하고 같은 방에서 자고 막 그래서. 네. 네. 근데 이제 귀족들은 침대가 있었죠. 침대가 좀 좋은 침대가 있었던 거고.
혼자 쓰는 침대였겠지.
그래서 그런 큰 집의 로비나 이런 큰 공간은 하인들이 자는 걸로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린 영화에서 그런 거 잘 못 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요.
일반 서민의 주택이 자세하게 안 나와. 아닌데, 그래도 뭐 좀 분리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억에.
귀족 주택의 대형 중앙홀은 하인들을 위한 거실 겸 침실. 이렇게 돼 있고.
네. 아, 그 중앙홀에? 네. 주택에 따뜻하면 나오면 그 계단 양쪽으로 올라가는 그 으리으리한 홀에서 하인들이 잤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리고
막사네,
이제 17세기부터는 이제 침실이 좀 이제 침대도 중요해지고 침실도 중요해지고 막 이런데 침대가 되게 부의 상징 이런 거 그래서 침실에서 손님 맞는 거야. 침대 자체가 이제 특권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막 침대 관리하는 방법 막 하인이 침대 관리하는 순서 이런 게 막 어디 기록에 남아 있고 막 되게 복잡하고 막 시트를 몇 겹을 깔아야 하고
그렇군요.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쯤에는 이제 조금 달라진 거죠.
참 다른 것 같아. 우리는 그냥 이불 폈다가 접었다가
그러니까 얘는 침실이 있어 침대가 있어가지고 저 그래서 17세기 후반까지도 왕의 침실은 손님을 맞이하거나 의식을 치르는 용도로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 이제 왕이 짜증나는 거야. 침실에서 맨날 손님 맞아야 돼. 막 기록에 막 왕비의 침실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못 들어가느냐 막 이런 거 가지고 귀족 부인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아 거기 들어가는 게 이제 뭔가 특권, 권력의 그 그러니까 울타리로 들어가는 거구나.
전에 우리 그 떡 그렇겠죠. 얘기할 때 떡 얘기할 때 했잖아.
하는 거 보려면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다 있었다고 하니까.
재밌어 옛날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사적 권력이 쇠퇴하고 의회 형태가 생기면서 침대가 조금 정치적인 공간에서 조금 물러나기 시작했다고. 그전에는 침실이 되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이었다는 거죠.
좀 더 파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복도 없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여기도 침실과 침실, 방과 방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네, 복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침실은 이제 서로 연결된 공간이고, 이제 사적인 공간이 아니었던 거죠.
뭘까요, 오늘. 이 동네가 아주 난리가 났네요.
역동적이네요.
뭐지, 이 소리?
이게 소독차 같은데.
이게 진짜. 우리가 평일날 한 게 좀 드물지 않아요?
네, 맞아요.
주말에는 좀 조용한데, 평일날 하니까.
주말엔 여기가 다 조용하니까 에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튼, 네, 하여튼 17세기부터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하고, 19세기에 침실이 비로소 순전히 수면과 성교 목적의 장소로 바뀌었다고.
19세기요?
네. 20세기 들어서 이제 성적 수치심과 거리낌이 좀 증폭된 시기였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서는 침실을 취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건전하고 비도덕적이며 삶의 모든 중요한 기능에 별개의 방이 필요하다는 잘 알려진 원칙에 반한다. 뭐 이런 얘기도.
20세기는 1900년.
우리 20세기에 태어나지 않았어?
20세기 마렵에 태어났는데. 그럼 침실에서는 잠만 자야 되는 거네요?
그쵸. 좀 그때는 이제 성적 수치심이 좀 커져가지고.
잠 말고 딴 거 하면 안 되는 거네?
딴 거를 한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아, 분위기가 아니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하는 분위기인가? 네,
부루마블 같은 거?
부루마블 같은 거.
그런 거 침실에서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제 뭐 그 침실이 그래서 너무 사적인 공간이 되니까 이게 뭔가 불안한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날 다 같이 있었는데
혼자 있으려니까 무서운 거지.
혼자 있어서 그 불안.
방도 있고 마녀도 있고만.
그래서 막 그 돼지 심장을 벽난로 옆에다가 두고
예?
지붕 석가래 사이에 신발을 올려놓고 그 보호를 의미하는 M? M? 글자
마리아의
M.
M이래요.
아, 마리아 M이에요? M은 이제 마녀가 들어올 법한 창문이나 굴뚝에 새겨두기도 하고 악몽 방지를 위해 로즈마리 잎을 침대에 두기도 하고 그랬다네요.
이걸 20세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한 19세기 새롭다. 정도. 19세기, 19세기, 18세기 그쯤부터 이제 침실이 사적인 공간이 됐으니까 네. 그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무서워서?
네. 무섭지.
같이 자다가 혼자 자니까.
밖에 나가면 막 강도 나고.
그런, 그 마음은 알긴 알겠어. 나도 이제 이렇게 계속 집에 남편이 있다가 없을 때 혼자 잘 때 가끔 무섭긴 하거든.
이게 또 잠자는 건 되게 무방비 상태라고.
그렇죠. 거잖아. 완전 무방비. 또 얘네들은 벗고 잤다고 하니까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자는 건데.
재밌대요, 이거. 이런.
근데 거의 무슨 뭐, 그렇다고, 옆에 뭐, 방망이를 두거나, 이런 무기를 두는 게 아니라.
다 뭐 의미가 있겠죠.
아니, 방망이나 네. 이런 거는 왔을 때 싸울 수 있는 거잖아. 이런 네. 것들은 예방이잖아.
약간 아니, 그런 드라큘라한테 마늘 보여주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귀신이나 이런 거에. 그게 더 강한 것 같은 거야. 돼지 심장으로 강도랑 어떻게 싸워? 이건 아닐 거라니까.
던져.
그냥 그러니까 던지는 뭔가 거. 그런 신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보호해준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네. 돼지 심장일까? 왜? 옛날에 가축이랑 같이 자서 그런가?
그거 돼지 피 뿌리면 귀신이 물러나는 거 아니야? 삼국지 나왔는데.
네, 그런 거 본 거 같아. 돼지 피? 들은 거 같아.
삼국은 삼국은 닭피가 아니고?
아니야, 돼지 피도 나는 들어본 거 같아요.
네. 내가 볼 땐 돼지 심장은 사람 돼지가 사람이랑 비슷하니까 사람 심장 대신 돼지 심장을 가져가라는 의미로 둔 거 아닐까요?
여러 명이 자는 것처럼.
뭔가 되게 그런 듯하다.
지붕 석가래 사이에 신발을 왜 올려? 이때 신발도 귀했을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넘어오려면 귀신이든 뭐든 그 거길로 타고 넘어와야 되니까 넘어올 때 신발 신고 가라는 거지.
만들지 마. 만들지 마.
우리나라 전통 설화에 기반한 아이디어들이야.
다 진짜 같아.
그 막 우리 그 채에다가
저승사자 동방사기 삼천갑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저승사자가 딱 봤을 때 남루하에 보이면 옷 주고 신발 다른 것 같으면 신발 주고 배고파 보이면 밥 주고 해서 저승사자 그냥 돌려보냈대잖아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런
우리나라도 있었을 것 같아. 귀신 쫓는 거 이런 거 방에다가 뭐 많이 했을 것 같아. 옛날부터.
많이 있었겠지. 우린 또
근데 그거 있지 않아요? 살았잖아. 도깨비 내쫓는 거, 채 이런 거 걸어놓고
눈 세고
그런 거 다 있죠. 그러니까 뭐 쟤네만 그랬던 건 아닌 걸로. 방에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나 이거 좀 재밌어서 가져왔거든요. 창문세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세금?
그래서
창문 개수에 따라서.
그래서 1696년 이전에는 벽난로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러니까 이 세금 부과원들이 맨날 집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창문 개수로 하자 이렇게 해서 바뀐 거예요. 1696년 이후에 창문 개수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됐는데 이게 누진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10개 이하면 얼마? 뭐 하나당 얼마? 10개부터 20개 사이면 하나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10개 이상이면 누진세가 세요. 그래가지고 유럽 가보면 왜 오래된 방에 창문 이렇게 벽돌로 막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때 집주인들이 많이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세금 때문에.
네, 네, 네. 이게 1851년에 폐지됐대요. 엄청 오래 간 거야. 100년 이상, 150년 가까이 이 법이 유지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M. 험버스톤이라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의 적절한 환기는 공중위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창문새는 마치 자신이 지나는 길에 부도덕과 불행을 퍼뜨리는 어둠의 악마와 같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쁜 거란 얘기 같아요.
창문 개수에 세금을 매긴다는 게 그 옛날에 영국이라는 걸 보니까 얘네 막 화장실 본 물을 창문으로 버려고 그래서 그런 건가?
아니 그
하수 개념으로
창문하고 하수 재산세 같은 거 아닐까? 재산세?
약간 크기에 비례를 하니까 창문이
재산세 같은 거 같아요.
방 하나에 창을 두 개 뚫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막 말하니까. 문제가 되게 많았대요. 그 창 개수 세는 사람마다 막 다르게 세고 막 이래가지고 세금 다르게 부과되고 막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웃겨.
근데 약간. 150년간 이 세금 이 법이 유지가 됐다는 게.
그러니까요. 참.
그런 일도 아, 있었다고 하네요. 네. 방에서 창문이 어쨌든 필수적. 우린 지금 창문 못 만드는 방은 먹방이라고 우리 설계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사용하기 힘든 방, 사용 못하는 방 이렇게.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창문이 필수적인 건데 방에. 네, 네.
뭐 그 외국 애들은 그랬고 네. 우리나라는 뭐 옛날부터 방의 분화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인데 외국은 어떻게 보면 기능에 따라서 방이 다르게 사용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방이 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기능은 다 통합적이고.
아 맞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아. 이거 기능의 분화와 뭐 뭐식의 분화 이러면서.
근데 이게 구조, 차이 이런 거. 건축 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맞아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서양 에이. 쪽은 다 벽 돌로 쌓아가지고 만드니까 벽이나 공간.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저번에 저희 그 난방하면서 얘기했지만 난방을 만들 수 있는 그 공간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밑에 온도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규모 공간을 만들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작게 만드니까 몇 개 더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좀.
우리 어쨌든 구조가 이 가구식 기둥하고 보 석가래 이런 걸로 구성을 되는데 거기다 이제 막아서 벽을 만드는 구조니까 이 벽은 뭐 힘을 받는 존재가 아니니까 부셔도 되고 뭐 만들어도 되고 뭐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뭐 다양한 공간들이 나왔던 것 같고 여기 외국은 그게 좀 어려운 구조였으니까
어쨌든 우리네 방은 전용성이 매우 강하다라는 말이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방 안에서 이제
용도를 바꾸기가 되게 쉽다 뭐 이런 거고 아까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네. 서양 애들이 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한 개 만들어놓고 거기서 다 했으니까.
근데 걔네는 침대도 놔야 되고, 그다음에 식탁도 놔야 되고.
아 가구 문화 때문에요?
네, 네, 네. 그런 거. 우리는 온돌 때문에 앉아서 생활하니까 네. 가구도 접었다 폈다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네, 네.
그렇지 않았을까?
다 구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단어로 그냥 딱 그렇다 아니다는.
그런 거 있더라고. 어떤 왕은 서양의 어떤 왕은 이렇게 옮겨 다닐 때마다 침대를 이렇게 분해해서 조립하고. 아... 그렇게도 했다고.
왕이면 뭐. 왕이면 뭐.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방이라는 게 사실 뭐 진짜 양반댁이나 귀족이나 뭐 왕 같은 경우는 뭐 방이 많았겠지만 서민들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또 방을 또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렇지. 사람들도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초가 삼간.
초가집 보면은 그러니까 뭐 안방 하나, 건너방 하나,
부엌 하나.
뭐 그 이런 식이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그때는 뭐 되게 많았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7명, 8명 기본이고 그러니까
다 한 방에서 자야 돼.
한 방에서 자는 건 자고 정말 뭐
그때도 그렇게 자지 않았을까? 뭐 엄마, 아빠 가운데 놓고
그치 뭐 옛날에 그 동화책
아니야, 아니야. 아빠가 보면은... 가장 따뜻한 데 잤을 것 같아.
에이, 아빠가 아, 그럼 엄마가 문간에 자나?
그럼 가운데 애들이 섞여서
아빠가 문간에 자는 뭐
제일 어르신은 제일 안쪽에 애들 하니까
어쨌든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칸 단위로 방이 이제 나눠지는 그 기둥 간격에 따른 거죠, 한 칸.
그렇죠. 한 8자.
8자에서 10자.
한 2.4에서 2.7m 정도?
그렇죠. 정도고 온돌이 왕창 크게 못 만들어서 보통 한두 칸 정도 방 크기는 뭐 그 정도로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 재밌네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예, 도장을 그 곡간 열쇠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안방을
바꾼다고. 이거 영남지방은 그렇게 했대요. 이게 또 영남 호남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원래 안방은 가사권과 경제권을 가진 사람의 공간이에요.
안주인의 공간이지.
그래서 영남지방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물려주면 방도 바꾸고.
시집 간 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집안 분위기 대충 파악할 때쯤 돼서 이제 물려주는 거네요.
이게 되게 놀라운 게 3대를 이루고 있을 때는 맨 윗대에 나이 많은 이는 별채나 안채의 구석방 또는 여행랑방으로 물러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물려주는 거야.
그치, 그치.
진짜로 물려주는 거야.
뒷방 늙으니. 이런 게
그렇지.
근데 호남 지방은 부모가 생전에 살림권을 넘겨주지 않으며 방을 바꾸지도 않는데요. 옛날에 그랬대요. 그리고 참. 이게 또 생로병사가 다 있는 공간이잖아요. 안방도 그렇고 방이. 그래서 이게 근데 안방이 위계가 가장 높아서 이게 어르신이 위중해지면 안방으로 옮겼다가 임종하면 사랑방으로 옮겨서 사랑대청에서 손님을 받았다고.
그치, 안방은 안채 쪽으로는 사람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왠지 안방이 제일 좋은 시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되니까. 그냥 따뜻하고 좋은 데서 모셔야죠.
그게 지금까지도 오잖아. 마스터룸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파우더랑 욕실이랑 같이 딸려서 그런 식으로 하죠.
집에 그 아파트 제일 안쪽에 남향으로다가
전체 면적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를 마스터 베드룸이 차지하지.
마스터 존이라고 하죠.
마스터 존이라고.
거의 거실 주방을 합친 정도.
그렇죠. 요새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화장실이랑 진짜
화장실이 점점 커져서 드레스룸.
화장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막 이렇게.
베란다까지.
네, 베란다도 있고. 그래서 방의 바닥은 당연히 구들. 그리고 벽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흙벽이었겠죠.
네.
또 요게 재밌어요. 아까 생로병사 얘기했는데 태어나는 거랑 관련한 방의 지기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땅의 기운 같은 거죠.
태계 태실? 이건 뭔가요?
태계가 태계가 태어난 방이 있고,
그때 그거를 그냥 계속 그렇게 부르나 보죠?
태계 선생 태실이라는 편액이 걸려있대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게 안동 내안마을 의성김씨 대종가에는 태어나는 이들이 모두 과거급제를 하는 삼방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자꾸 출가한 딸들이 출산하러 오는 거야.
성황당 같은 곳이구나.
그래서 다른 집안으로 이 지기를 뺏기는 거야. 그래서
땅의 기운을 뺏긴다.
그래가지고 다른 집안으로 뺏기는 거지. 출가한 딸들이 자꾸 출산을 하러 오니까. 그래가지고 한때 폐쇄하기도 했었대요, 여기는.
요새 여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뭔가 옛날에 뭐 정승이 몇 명이 나오고 이런
그런 방. 그 방이에요.
그 방에 요즘에 숙박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 진짜.
땅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을까?
여기 서백당도 세 명이 태어나기로 했는데 아직 한 명이 안 태어났대.
아 진짜?
서백당 그 저번에 양동마을 소개할 때 서백당 잠깐 소개했었잖아요. 서백당에 한 방이 삼현 선생 지지 해가지고 세 사람의 현인이 태어난다는 방이 있대요.
근데 이건 누가 그렇게 붙인 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두 명이 태어났는데 한 명은 손씨가 맞는데 한 명은 또 출가한 딸이 와가지고 여기서 난 거야. 그 회제 이연적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한 명은 이 자리가 남았어. 그래가지고 절대 출가한 딸들 못 오게 하고 아직도 손씨 집안에서 고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갔다 와야 되나?
손씨가 아니잖아.
지금 아직도 남은 한 명의
있어서.
위대한 인물이 꼭 손씨 자손 중에 태어나기만을 고대하고 있다.
외부 사람들은 절대 안 들겠네.
절대 안 들겠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에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아무튼 이런 데도 있고 그러네요. 옛날 우리나라 방도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방이 이제 좀 우리 요 근래에 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방 진짜 많잖아요. 이거 관련된 막 이렇게 전시도 있었고 책도 있었고 방이라는 문화 우리나라가 좀 많이 갖고 있는 뭐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방이라는 말을 잘 많이 붙이는 것 같고
방에 같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같이 있다는 느낌이 더 많아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노래방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누가 먼저 그걸 붙였을까? 노래방이라고.
우리가 아는 제일 오래된 방은 뭐가 있을까?
제일 오래된 방?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마방? 그러니까 그런 류의 이름 중에서 현대에서 쓰는 것 중에서 무슨 무슨 방 이런 걸
노래방
노래방이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짜주방?
그것도 소주방? 노래방은 우리 중학교 때 나왔는데.
응, 맞아. 노래방은.
노래방이 제일 오래된 것 같아.
안마방은 그 전에 없었나?
그건 그때는 난 모르지.
우린 알 수 없던 시절이긴 한데. 뭐가 있을까? 노래방.
요관방.
요관방.
그럼 그냥 어차피 진짜 방을 얘기해.
방의 주 기능을 방... 담당하는 거.
이름은 여인숙이었으니까. 여인숙. 뭐 이런
여관. 아, 노래방을
노래방이
시작을
같은데?
해서
노래방이 뭔가? 제일 처음인 그쵸. 것 같아.
노래방을 필두로 해서 PC방.
보드방. 보드게임방.
그치.
다음에, 뭐, 온갖 방들 많잖아요.
안마방.
안마방, PC방, 찜질방.
이런 뉘앙스를 봤을 때 커피방도 되게 생겼을 법한 그런 건데.
다방이 있죠, 다방.
아, 다방이 다방. 있구나.
어, 노래방보다 먼저네.
다방. 다방이 먼저네.
다방이 다방.
훨씬 먼저네. 먼저네.
차방이잖아. 다방.
어, 그치.
어, 다방.
다방이 먼저구나.
그 방이 진짜 많은데, 그 방 문화라는 것도 되게 독특한 문화이기는 해요, 우리한테는. 그쵸?
사랑방은 그렇죠. 사랑채라고 했었겠죠 옛날에는?
옛날에는 사용자에 따라서 방을 구분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방이 계실을 뜻하는 거기도 하고 전체 그 채를 뜻하는 거기도 했대요
아.
어, 그래서 다 혼용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 옛날 옛날에도 그런
관공서 같은 것도 뭐 정방 뭐 이런 거
아, 되게 옛날부터 썼던 거네 진짜
아, 그런 거 그렇게 되는 건가?
아, 갑자기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안방은 언제부터 안방이었지? 막 이름이? 막 이런 건데 되게 옛날부터 안방이라고 했던 거죠
안에 있는 방
안에 있는 방 어.
안 사람이 쓰는 방이라서.
근데 방문화 얘기를 또 하게 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끝도 없죠.
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뭐 언젠가 하겠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뤄 아이템을.
쌓아둬야죠.
어, 언젠가 하겠죠. 네. 그렇게 넣어가고 본격적인 벽 이야기는 어쨌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어, 방 이야기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요즘에 우리 방 설계할 때 뭐 어떻게 네. 설계하는지 뭐 이런 얘기 간단히 하고 끝내 마무리를 해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마스터존.
마스터존 왜 이제 아파트 문화 오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잘 팔라고 이렇게.
아파트 예. 문화인데 예전 아파트는 네. 이런 안방에 화장실이랑 뭐 드레스룸이 따로 딸려 있지 않고 그냥
맞아요.
좀 크기만 컸었는데
네.
이게 점점 사람들이 이제 욕구가 막 생겨나면서 일단 먼저 화장실이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레스룸이 그 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그렇죠. 붙은 거죠.
드레스룸 앞에 이제 공간이 파우더룸이 되고.
그렇죠.
화장실 몇 개야? 이게 이제
옛날은
부의 상징?
요즘에도 그런가?
그냥 뭐 요새 아파트들이 웬만하면 약간 좀 평수만 된다 싶으면 화장실 두 개씩 만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평수가 안 돼도 두 개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가? 평수가 좀 되면 다 세 개 이상.
평수가 안 돼도 어떻게든 안방 옆에는 화장실을 붙여놓으려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엄청 조그만한 거라도 붙여놓잖아요.
세면대랑 변기 하나만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이제 편리하게 쓰고 싶은 마음이 커서 좀 그런 것 같아. 좀 걸어가면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개인 공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다 이렇게 여럿이 다 각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 사이클이 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좀 씻고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긴 예전에 화장실 한 개여서 생기는 에피소드들 되게 많이 듣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막 누가 먼저 나가는 사람이 먼저 쓰고 그러니까
급한데 안 나온다고
안 되면 막 동네 공중목탄 가서 씻어야 되고
옆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옆에서 또 샤워하고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이 안방에 더 붙어 있는 아파트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놀랬죠. 화장실이 두 개라고 집안에.
아니 전에 우리 욕실 얘기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 것들이 기분 나빠해서 처음엔 되게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그렇죠. 그 영단주택 근데, 이런 거는 그쵸. 집안으로 들어온 거 자체가.
근데 이제 막 두 개, 세 개 계속 늘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드레스룸이라는 게 요즘에 이제 많이 있지만 없으시기에는 장롱을 이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렇죠. 게 있었기 맞아. 때문에
12자짜리 들어가야 되고
안방의 크기가 큰 게 되게 좋고 누가 왔을 때도 이제 우리 안방 되게 커 이런 거였는데
쭉 한쪽 벽에 장롱
자개장 이런 거 근데 요즘에 드레스룸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수납에 대한 생각도 이제 좀 많이 바뀌어서 되도록이면은 오히려 이제 요즘 침실은 이렇게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 딱 이렇게 취침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그쵸.
이렇게 조금씩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얘기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꼭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몇 자짜리 장이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 많이 그게 있었는데.
그게 안방에 완전 설계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였거든요.
네. 12자짜, 12자 장이 들어가야 된다.
12자 장이 들어가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안방은 사적인 공간, 부부의 사적인 공간이라서 자꾸 안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단 손님이 오면 안방을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장롱이 쫙 펼쳐져 그쵸. 있는.
그 장롱이 제일 큰 재산인데. 혼수인데 혼수.
저 방은들은 조금 그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좀 작아지고 있는.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거실에 가족들 모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거실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은 아예 방을 하나 좀 줄여서 방을 하나 더 만들자. 뭐 자기 뭐 작업실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이런 식으로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것 같고.
그쵸? 보통 방 크기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2.7?
2.7은
2.7m.
2.7m 가로세로?
네.
최소한?
네. 그 정도는 돼야지 좀. 그거보다 작으면 작아도 다 놓기는 해요. 뭐 책상도 하나 들어갈 수 있고 작은 1인용 침대 같은 건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거의 통로밖에 안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
방으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방의 역사, 방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그 우리 벽 이야기 한다고 하고 이번에는 방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뭐 방 이야기도 한 번쯤 언젠가 했어야 되는 이야기니까.
네. 벽 나오면 방이 나올 수밖에 없죠, 뭐.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벽과 방 기본적인 이야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생활 정보 듣고 마무리하러 돌아올게요.
대체로 쓸모없고 가끔은 유용한 오덕오덕 생활정보.
메르스 여파로 여름 피서도 주저하게 되지만 그래도 이미 계획들도 세워두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행 상비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 집이 아니면 아예 안 챙기거나 반창고 해열제 정도만 여행 가방에 넣게 되는데요. 여행지에서 고생한 경험 한두 번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해열 진통 소염제, 지사제, 소화제, 종합감기약, 살균 소독제, 상처 연고, 모기 기피제, 멀미약, 일회용 밴드, 소화용 지사제, 해열제, 평소 복용하시는 약 이렇게가 기본이라고 하네요. 네, 해열 진통제는 고열이 있거나 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에 복용하고 정해진 용량을 지키고 매일 3잔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세트아미노펜이나 다른 해열 진통제를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고 하네요. 지사제는 12세 이하 소아의 경우 여행지에서 물이 바뀌어 급성 설사 소화불량으로 배가 아픈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꼭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여행 중 넘어지거나 긁히는 외상이 발생하면 살균 소독제와 외용제로 상처를 소독 도포하여 추가 감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 외용제로 인해 발진들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사용을 중지합니다. 상비약은 직사광정을 피하고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원래 용기에서 꺼내서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오용에 따른 사고 발생이나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해외여행 시에 만성질환용 약은 국가별 반입 허용량 이내로 소지해야 되는데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하고 있으면 현지에서 해당 약품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풍토병이 있는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요. 여행국의 질병정보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정보망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멀미약은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을 복용 중인 사람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되며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고요. 알약이나 마시는 약의 경우 승차 30분에서 1시간 전에 미리 복용하고 껌 형태는 멀미가 나기 시작할 때 씹다가 10분에서 15분 후에 버려야 합니다. 특히 붙이는 종류는 반드시 한 매만 붙이고 이동이 끝나면 즉시 떼어낸 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하네요. 어린이는 반드시 어린이용 패치를 사용하되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실내 공기가 건조한 비행기 여행 역시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코 식염수 분무기라는 것이 있는데 코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로 코가 건조해져 세균이 자라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메르스도 조심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휴가 보내세요.
네, 생활정보 잘 들었습니다. 약국 있는 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약국 문 닫을 때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들으면서
네.
피부약 있잖아요.
네.
아까
외용제?
응. 외용제 네. 다른 용기에 담지 말라고. 어, 뭐. 네. 그거 거기서 피부약 통이 생각나는 거야. 그럼 맨날 약간 분홍색이나 노란색에 아~ 납작한 데다 이렇게 맞아, 맞아. 떠주잖아요.
맞아 맞아. 네, 네.
그거 보면서 맨날 보면서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줄까? 그 한 3, 4일 바르면 나을 거 정말 조금씩 바르라고 또 하잖아. 얇게 펴 바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줄까 막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네. 항상 그 써본 다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내 옛날 해외여행할 때 생각해보면 그 나라에서 걸린 병은 그 나라 약이 제일 잘 듣더라고.
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
어, 그러니까 나 옛날에 인도 갔을 때도 막 감기 걸리고 막 그 열나고 막 이런데 아무리 가져간 감기약을 먹어도 안 듣는 거야.
그 나라 바이러스가 없다.
어, 그래서 어? 그 나라 약국 가가지고 어. 손짓 발짓 해가지고 약을 어. 받아왔는데 그거 먹고 바로 약 들었잖아. 그 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친구도.
아, 그래요?
어,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저는 예전에 배낭여행 하다가 계속 등산화 신고 계속 다니니까 발에 스키 차고 무좀이 생긴 거예요. 어, 너무 막 지금 못 견뎌서 약국을 갔어요. 난 그때만 해도 지금 어리고 그래서 외국에서 병원 가면 큰일 난다. 어? 담탱이 쓴다. 막 그런 얘기해서 약국은 괜찮겠지. 약국 가서 이제 했더니 뿌리는 걸 스프레이형으로 된 걸 준 거예요. 근데 그거 한두 번 뿌리니까 이틀 만에 나은 거야. 그다음부터 계속 발이랑 신발에다 이렇게 뿌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와서도 약간 그 무좀이 생기려고 막 발이 간지럽고 막 그럴 때면 그 스프레이가 너무 편하잖아요. 손에 묻지도 않고.
어, 그렇네. 손에 안 묻어서 좋네.
그걸 막 찾으려고 그러는데 없더라고요.
아.
그때 괜찮더라고요.
외국은 또 그 미제 이런 쪽 약이 또 좀 더 다양하게.
미제야?
그래도 어쨌든 평소에 먹어야 되는 약이나 이런 것들은 챙겨가는
챙겨,
게.
챙겨야죠. 이게 특히 아기가 없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아기는 집 등 여행 갈 때 진짜 많이 챙겨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친구들 보니까 진통제도 어떤 성분 들어간 진통제는 나한테 맞는데 어떤 건 안 맞아 막 이런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다 있어요?
사실 이거 하다가 그 검색하다가 찾은 게 있었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그거 뺐거든요. 그래서 해열제도 머시기 무시기 토핀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마다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그 이상한 어려운 그 용어가 해열제도 되지만 뭐 소염제도 되고 막 이렇게 좀 다기능으로 작용하는 그 성분이 있어서 그걸 챙겨가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그걸 챙겨라 그런, 이런 것도
그런 걸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죠? 자기한테 맞는 약이고 맞지 않는
먹어봐야
약이고.
알지.
그렇지. 먹어봐야 알지.
먹어봐야 알지.
그리고 또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고 자기 몸 챙기는 사람들은 약을 받으면 요새는 그 영수증 같은 데도 그렇고
다 나오죠.
다 약 성분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좀 많이 챙기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나는... 사실 그리고 여자들은 진통제를 진통해열제를 자주 먹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자기 몸에 맞는 게 뭔지 아닌지.
나는 약을 거의 안 먹어서
저도 그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나는
근데
무슨
의사들이
잘 듣는데.
의사들이 그러는데 이제 두통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바로 먹는 게 좋대요.
아,
오히려
진짜?
통증을 느끼는 게 더 몸에 안 좋고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저는 편두통이 중학교 때부터 좀 있어갖고 심하진 않은 것 같은데 두통이 오면은 약을 안 먹어요. 웬만하면 그냥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거니까
그게 되게 안 좋대요. 그러니까 제 동생도 편두통이 많아서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뭐든지 먹으라고 그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게 더 무리를 가게 할 수 있다고 그거 안 좋다고 먹으라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진짜 타이레놀 이런 거랑 하나 먹으면 진짜 거짓말처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약을 먹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중독되는 거야.
약간 좀 무서운 이게. 생각이 드는 거야.
저는 무조건 먹는데 어디 아프면.
아 진짜?
네, 근데
나는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거나 진짜 오래 가면 한 하루도 가고 하루 종일도 가고 그러잖아요.
진짜 근데 피곤하겠다.
그러다가도 낫긴 나니까 괜찮아지는데 약을 먹으니까 정말 순식간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머리가 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 그게 갑자기 무서운 거야.
안 무서워도
뭘로
돼요.
만들었길래?
뭘로 만들었길래?
안 무서워도
마약, 마약.
아니 진통제는 엄청 역사가 오래됐어요.
마약 성분.
네, 진통제는 역사도 엄청 오래됐고 성분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성이 생기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래요?
먹어도 돼요.
아, 그 다음부터도 약을 잘 안 먹어요.
나는 약을 거의 안 먹어서 진짜 막 몸이 감기 같은 게 걸려서 몸이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약
어린이들이 먹는 물약 있잖아요. 감기 물약. 그거 먹어도 쓰러져요.
어, 진짜?
진짜?
네.
약을. 익숙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 노년을 대비해서.
약을 거의 안 먹어서.
노년을 대비해서.
약을 거의 안 먹어놓으니까 내 백혈구가 알아서 다 물리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어. 종류별로 챙겨
어,
드신다?
그렇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 익숙해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
난 나의 백혈구들을 믿어.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좀 알고.
남자분들 중에 꼭 저런 분들이 있어. 병원 그러니까. 안 가고 약 안 먹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역병과 가뭄이 창궐하는 아, 대한민국에서 그래. 건강 늘 조심하면서 놀러 다니시고요. 이제 좀 휴가 가시더라고요. 이제 벌써 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주말 되니까 바닷가로 가고.
그렇겠네요.
네,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저는 되게 쾌적해서 엄청 쾌적한데 시원해요.
그래. 네. 아무튼 저희는 그래도 여름이라 선풍기 소리랑 길바닥 소리랑 오늘도 엄청 시끄러웠는데요. 네.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현장감 있고 좋지 않아요?
강요하고 실황, 있어. 실황 중계를 듣는 어, 것 같은데.
청취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어. 좋은 거야. 우리 한 팀이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어. 영화 보면 이렇게 들리는 소음으로 위치가 어딘지 파악하고.
보통 수사물에서 그런 첩보물이나.
근데 우리 위치 파악하기 되게 쉽다. 어, 그래도 에어컨은 안 틀고 참고 있습니다. 에어컨 진짜 시끄럽거든요. 저희 당시에. 어쨌든 볼륨도 그렇고 음질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아직 많이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저희 점점 조금씩 나아질 테니까 같이 네, 적응하면서 같이 좀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팟빵과 아이튠즈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메일 안 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저희 메일 휴면 계정인 것 같아.
그러게. 어? 그 뭐 어. 우리라도 하나씩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정 막히는 거 아니야?
네, 메일 좀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는 house.atus@gmail.com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이 오는 소리 실전 건축 팟캐스트 본격 건축 질의응답 팟캐스트 집구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팟빵과 페이스북에서 집구석을 검색해 주세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먼저 타임라인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꼭 빠는 소리를 내야 돼. 그러니까
소음 따위는 잊었어. 어, 창문을 여는 순간.
그러니까 타임라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는데
부르르륵.
집구석은 젊은 건축가 집단 에더스가 만듭니다.